창세기 25번 메시지. 사람의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 4장의 마지막 두 구절을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거의 모든 항목이 성경의 다음 책들에서 발전되는 시임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매우 의미 깊은 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연구하기 전에 다른 문제들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은 창세기 3장에 있고 두 번째 타락은 창세기 4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자의 씨, 곧 주 예수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택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결과 사탄은 우리의 본성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타락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관념에 따라 오만하지 않음.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관념에 따라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인의 예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관념에서 볼 때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자신에게 속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오만한 것이며 마귀와 하나 된 것입니다. 본성 안에 사탄이 거하는 타락한 사람인 우리는 자신에서 시작된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화된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신 길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길을 따라 경배함. 또한 우리가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아벨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오만하지 말아야 하고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분의 계시와 길을 따라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길을 따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심화된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길 안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을 암.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특별히 의미 깊은 두 이름을 봅니다. 첫 번째는 공허함을 뜻하는 아벨입니다. 타락한 결과 인생은 공허해졌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쁘게 움직이지만 그들 안에는 공백 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들 속 깊은 곳에는 허무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당신이 밤이나 아침 일찍 혼자 조용히 앉아있을 때 당신 안에 공백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런 허무감이 지금 내가 말하는 공허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는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소유한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허무할 뿐입니다. 사람의 부서지기 쉬움을 인식함. 특별히 의미 깊은 두 번째 이름은 부서지기 쉬운, 죽어야 할 사람을 뜻하는 에노스입니다. 타락한 후의 인생은 공허해졌을 뿐 아니라 부서지기 쉽고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부서지기 쉽고 약하고 깨지기 쉬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일주일을 더 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공허함과 사람의 부서지기 쉬움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만큼 오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다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분을 경배하며 인생의 공허함과 사람의 부서지기 쉬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 주여, 저는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의 길을 따라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은 공허합니다. 저는 깨지기 쉽고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자신이 부서지기 쉬움을 볼 때 우리는 자연히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창세기 4장 26절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고 말했습니다. 인류의 제3대인 에노스에 대해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과 깨지기 쉬움과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주로 창세기 1장에서 그분의 창조와 관련되어 사용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창세기 2장에서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사람과 친근한 관계가 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4장 26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부르지 않고 그들과 심히 친근하신 분,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죽어야 할 운명임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영존하시는 분인 여호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름입니다. 심지어 이 부름은 인류의 제3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길 안에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부서지기 쉬우며 죽어야 할 운명이고 우리의 인생이 공허할 뿐임을 깨달을 때 자연히 우리는 깊은 속으로부터 기도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시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의 정의. 먼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분께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지 그분께 기도하는 것과는 다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는 것은 기도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부름은 단지 기도만이 아닙니다. 부르다 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외치다 또는 호소하다, 즉 부르짖다를 뜻합니다. 헬라어로는 사람을 불러일으키다,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를 뜻합니다. 바꿔 말해서 부르는 것은 그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지만 부르는 것은 들리게 해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며 영적인 호흡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호흡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이 구절들은 부름이 또한 부르짖음과 호흡임을 나타냅니다. 부르짖음은 가장 좋은 호흡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르짖음은 가장 좋은 실행입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깊이 호흡하게 됩니다. 부르짖고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심은 항상 내쉰 다음에 있습니다. 내쉼으로써 우리는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내뿜습니다. 소극적인 것들을 내뿜을 때마다 주님의 적극적인 것들이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화내는 것을 예로 들어봅시다. 화가 나오려고 할 때 당신은 억누르려고 노력하지 말고 다만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십시오. 그런 다음 주 예수여 나는 지금 화를 내겠습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한 후에도 여전히 화를 낼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당신은 화를 내시고 주 예수를 들이마십니다. 당신은 화를 내시고 주님을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하게 되는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당신은 죄 있고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내시고 적극적인 모든 것들, 즉 주님의 풍성을 당신 안에 들이마시게 될 것입니다. 심프슨은 주님을 호흡함에 대한 찬송을 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읽어봅시다. 주여, 내게 성령 부어 마시게 가르치며 주의 품에 죄와 자 쏟게 도와주소서. 나의 슬픔 뿜어내고 죄악 내쉬고 나는 깊이 들이마셔 주의 풍성을. 자아 생명 뿜어내야 당신으로 충만돼. 나의 약함 거절하고 주의 은혜 마시리. 1963년에 나는 이 찬송을 미국에 있는 몇몇 성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 이 찬송을 부른 후에 어떤 성도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찬송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들이마셔, 들이마셔, 뭘 들이마신다는 것입니까? 그는 약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몇 년 후 우리가 찬송가를 출판한 다음에 바로 그 성도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찬송가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주님을 호흡함에 대한 그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호흡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열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호흡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주님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외쳐야 할 뿐 아니라 부르짖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는 깊은 구덩이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마다, 곧 우리가 구덩이 아래에 있을 때마다 이러한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도 또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분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이사야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4절에 언급된 부름과 어울립니다. 2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힘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절에서 찬양과 부름이 함께 있는 것을 보며 6절에서는 소리를 높임과 부르짖음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부르짖고 외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외쳐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 앞에서 외쳐본 적이 없다면 나는 당신이 풍성하게 주님을 누릴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 앞에서 외쳐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외쳐본 적이 없다면 시도해보기를 권합니다. 오, 주 예수여, 당신은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당신은 자신에게서 해방되고 주님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삼층천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시대에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에 관해 내 자신의 간증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침내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구원받은 후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 나는 엄격한 형제회 모임에 수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항상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집회 중에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나는 형제회 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들의 발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말씀을 사랑했지만 생명에 합당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받은 유일한 도움은 성경의 흑백 문자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1931년 8월의 어느 날, 내가 길을 걷고 있을 때 그 영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보라. 너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다. 너는 예언과 예표들은 알지만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 보라. 즉시 깊은 속에서부터 나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의식했습니다.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터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 나는 길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다음 날 아침을 기다리며 그날 오후와 저녁과 밤 시간을 고통 중에서 자신을 억제하며 보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산 길슭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나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해방했습니다. 나는 외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부터 오 주 예수여 라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부르라고 내게 가르치지 않았고 성경에서 그것에 관해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나는 자연히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누림이나 영을 해방함과 같은 단어를 몰랐지만 내게는 그 둘 다의 실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영을 사용했고 해방했으며 분명히 주님을 누렸습니다. 그 후 나는 거의 매일 아침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부름으로써 나는 주님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었으며 온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발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배경으로 인해 나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실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12년 후인 1943년에 나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 투옥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나를 핍박하며 때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히 나는 오 주 예수여 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때리기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 나는 여전히 이것을 매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4년 후인 1967년에 주님을 부르는 이 문제가 로스앤젤레스에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말씀 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확증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주님을 부름에 관한 말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결과 나는 그것이 고대의 성도들의 실행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색인을 통하여 나는 주님을 부름에 관한 수많은 구절을 발견했고 주님을 부르는 다양한 방면들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주님을 부르기를 실행할 뿐 아니라 그분을 부르도록 남을 가르치고 돕는 데 있어서 견고해졌고 강화되었습니다. 1967년부터 주님을 부르는 것은 주의 회복의 한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접촉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에 나는 극동지방을 방문하여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나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방되었고 풍성해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른 역사.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을 발명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거나 주의 회복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을 부르는 것은 인류의 제3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는 제3대였습니다. 하와는 둘째 아들에게 공허함을 뜻하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벨의 동생인 셋은 인생이 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죽을 운명임을 깨닫고 그의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셋은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부를 때마다 자신이 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노스는 인생의 부서지기 쉬움을 깨달은 후부터 영존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약하고 부서지기 쉬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만 오 주 예수여 라고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역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속되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모세, 욥, 야베스, 삼손, 사무엘, 다윗, 요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을 불렀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리라는 것까지 예언했습니다. 성령에 관한 요엘의 예언에 익숙한 사람은 많지만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주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면으로 요엘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다른 면으로 그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심에는 그분을 부르는 우리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또한 신약의 성도들의 실행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날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부어주셨으며 초기의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부른 것은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스데반도 또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습니다. 만일 주님이 늦게 오심으로 우리가 죽는다면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죽고 싶습니다.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실행했습니다.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것은 초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부르는 자들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요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다소의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로 그들을 식별하기가 쉬울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기도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과 학교의 동급생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부름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이런 길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까? 그는 주님께 사로잡혀서 눈이 멀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작은 제자를 사울에게 보내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영어의 문법에 의하면 불러는 씻다를 수식합니다. 사울은 어떤 죄를 씻어야 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한 죄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했으며 의도적으로 다메섹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매우 악한 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사울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부르는 자들을 결박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를 씻는 가장 좋은 길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돌이켰다는 것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했던 사람이 지금은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행전 22장 16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너의 죄를 씻으라가 침례를 받고를 수식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법에 의하면 그런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에는 두 항목, 곧 침례를 받고와 너의 죄를 씻으라가 언급됩니다. 헬라어 단어 카인은 영어에서 그리고로 번역되어 둘을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침례 받는 것과 죄를 씻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사울은 침례를 받았으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죄를 씻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던 다소의 사울은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내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침례받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의 죄를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사울이 침례만 받았다면 많은 신자들은 그가 참으로 돌이켰는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아나니아여, 당신은 그렇게 잠잠한 신자에게 침례를 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침례를 주려고 할 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형제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 사울 형제님, 당신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결박했습니다. 성도들은 당신을 악하게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서 당신의 죄를 씻는 가장 좋은 길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자가 자기 형제들 중 한 명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그가 돌이켰다는 증거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부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주님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고 말하고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한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도 주님을 부름에 대해 말합니다.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영적인 것들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구절에 의해 우리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널리 실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초기 시대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랫동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무시되어 온 것은 얼마나 유감입니까? 나는 오늘날 주님이 이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며 우리로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실행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목적,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기 시작한다 합시다. 당신은 그가 아주 조용하게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구원받도록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기도하도록 그를 도울 뿐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돕는다면 그의 구원의 체험은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돕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지만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는 길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풍성하고 더 철저하게 구원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자신을 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근심, 환난, 슬픔, 아픔에서 구출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근심에서 구출받고 환난에서 구출받고 슬픔과 아픔에서 구출받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들도 어떤 환난이나 질병을 만날 때에는 자신이 주님을 부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생활에 환난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 논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칠 때 아무도 당신에게 주님을 부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연히 부를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면 우리를 구출하고 해방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더욱이 시편 116편 3절 4절은 주의 이름을 부름이 우리를 고통, 슬픔, 사망, 음부와 같은 소극적인 것들로부터 구출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받기 원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긍휼에 참여하기 위해서 시편 86편 5절은 주는 선하시고 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긍휼에 참여하는 길은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부를수록 긍휼을 더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한 시편 116편은 우리가 주님을 부름으로써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편의 시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 네 번 언급됩니다. 여기서 부르는 목적은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을 받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영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가장 좋고 쉬운 길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은 이미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부름으로써 그분을 영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여섯 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영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만족함을 위해 영적인 물을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을 먹고 마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6절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므로 만족함을 위해 영적인 물을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는 길은 주님을 찾아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12절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자들 위해 그분이 부요하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길은 그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풍성할 뿐 아니라 생명주는 영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며 유용하십니다. 영이신 그분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는 그분의 풍성을 누립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를 때 그 영이 옵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한 책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그분을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을 누리는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분을 마십니다. 15장 45절은 주님이 지금 생명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여 라고 부를 때마다 그분은 영으로 오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만일 그가 참되고 살아있고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내게 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참되고 살아있고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유용하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분은 오십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가까이 함을 얻은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가까이 하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기 원합니까? 그분의 모든 풍성과 함께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최상의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나 일을 할 때 그분을 부르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을 가까이 하시며 당신에게 부요하십니다. 스스로 분발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분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우리는 실망하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향상되고 분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부르는가? 이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 자신만을 추구하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수한 입술로 불러야 합니다. 느슨한 말보다 더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느슨한 말로 인해 우리의 입술이 순수하지 않다면 주님을 부르기 어려울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입술에 더하여 우리에게는 열린 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단체적으로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8편 9절은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 매시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호흡이 멈출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압니다. 더욱이 시편 116편 2절은 내가 평생에 그분을 부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나는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 특히 새로운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는 이 실행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것이 주님의 풍성을 누리는 최상의 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회복의 한 항목이 된 이후로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당신에게 가깝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숨이 없습니까? 당신 안에 이미 숨이 있는데 왜 여전히 호흡합니까? 이 질문의 논리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불러야 하는 것과 일치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건전한 논리일지 모르나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호흡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행하지 않습니다. 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호흡할 필요가 없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계속 호흡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불러야 하며 그분을 더욱더 들이마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은 그렇게 큰 소리로 부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귀머거리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조용한 기도를 들으실 수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귀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을 크게 불러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논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에 있는 심한 통곡은 분명히 조용한 기도가 아닙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자들에 대해 불평한다면 당신은 왜 주 예수님이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시는지 그분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닌데 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더욱이 요한복음에서 최소한 두 번 그분은 혼자 계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그분과 함께 계셨는데 왜 그분은 아버지께 심한 통곡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더욱이 시편에서는 여러 번 주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목소리가 아니라 즐거운 소리임을 주목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목소리와 소리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므로 우리는 주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래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가 아닙니다. 요점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생명주는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누리는 문제이며 그분의 모든 풍성에 참여하는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내 부담과 의도는 주님을 부르는 것에 관한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부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연구해 본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최근의 발명이 아님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거룩한 것들 중 하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수천 년 전에 심지어 인류의 제3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